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앗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나니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서 아뢰니라.
이제 사사기 11장 말씀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의 등장과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가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선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3주 전이죠.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그들을 침략하였고, 이제 앞절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 18년 동안 그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었습니다. 이게 원래 계속해서 사사기에 흐르는 패턴이었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심경의 변화가 생기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이때 잠깐 또 이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는지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삶에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근심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죄를 짓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셨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에 따라 죄인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근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거죠. 이 내용이 나온 후에 이때 이제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16절의 말씀 다음으로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근심하심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다가 근심하시니 무언가 심정에 변화가 생기셨고 그때 마침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을 보며 그 이름을 보며 아,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12장 7절에 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입다가 역시나 사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입다의 등장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인데 그 내용이 그 입다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흉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을 보통은 기대하죠. 물론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쭉 와보면서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흐르는 내용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해져가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입다 또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기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용사였대요. 뭐 큰 용사라고 하면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능한 사람, 싸움에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생 라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입다 또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이라 함은 몸을 파는 사람이었죠. 이때 당시에 두 종류의 기생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종류의 기생들이 있었냐면 첫째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그 신을 섬기는 행위로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세상적인 세속적으로 몸을 파는 기생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신전에서 어떤 신적 행위를 하기 위한 기생이 아니었고 생계를 위해 혹은 세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런 기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어떻게 이 기생을 만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혹은 기생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입다의 어머니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생과 길르앗의 아내를 구분짓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로서 대우를 거의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입다는 어떠했을까요? 입다도 아들로서의 대우를 거의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추를 할 수 있냐면 길르앗의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입다가 기생으로 아들을 얻어서 그의 유업을 잊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잊게 하려고 했는데 임신이 안 될 줄 알았던 길라앗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들을 낳으니 이제 입다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죠. 약간 그런 내용들이 더 어울릴 법합니다. 아들들이 태어났고 아들들이 장성함에 그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2절에서 읽은 본문처럼 그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다른 자식이니 우리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야기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 뭐 일부 다처제가 뭐 있었고 그런데 아내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보면 이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너는 우리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입다는 민족에게,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형제들을 피하여 돕이라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지 않으면 뭐 죽이겠다 였겠죠. 도망하여서 이 돕이라는 땅에 거주했는데 여기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잡류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뭐 방탕한 자들이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불량매들 뭐 이런 옛날로 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왈패, 산적들, 뭐 그런 무리들, 이제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무리들이 함께 모여 출입을 했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 모였던 그 잡류들과 이 입다가 세력이 커졌던 것 같아요. 세력이 커져서 큰 용사로 불릴 만큼의 어떤 싸움에 유능했고 그가 한번 누군가 싸우면 지지 않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게 이제 입다에 대한 소개인데 정리를 해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 산적에 두목이 되어 유명하게 되었던 입다죠. 우리 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입다를 찾아간 것을 보면 뭐 지금 다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갈 정도였으면 이스라엘에게는 호의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도 이방 민족들을 괴롭히면서 그 세력을 넓혀갖고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겠죠. 만약에 이스라엘에게도 적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의 우두머리였다면 입다가 이스라엘이 찾아갈 리는 없었겠죠. 어쨌든 뭐 그러면 이제 뭐 산적이 아니라 의적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의 어떤 이력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입다도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사람이 없어서. 맞는 말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없어서 세우셨지만 왜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다라는 거죠. 원래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라는 말이 앞서는 등장을 합니다. 앞서는 말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나온 사사들을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신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나오기보다는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는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암몬, 이제 내용을 쭉 이어가 보면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제 이 지금 길르앗에 모였고 미스바에 진을 쳤고, 이 길르앗 백성들이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 아마 길르앗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겠죠. 다른 지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길르앗에 모여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용사였던 입다를 찾아가게 되죠. 입다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군 장군 정도라고 할까요? 그 그냥 군을 다스릴 정도의 사람으로 처음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싸우라고 말했더니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전에는 미워하여서 버렸는데 버리던 이제 와서 너희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니 환난을 당하였다고 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장군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우리를 다스릴 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어떠한 뭐랄까요, 정치적 이 싸움이 있었냐면, 입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장군으로 세우고 나중에 이 일이 마무리가 되면 또다시 나를 버릴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사실 묻고 있는 거거든. 너희가 나를 이미 버렸는데,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고 나한테 찾아왔는데 이 고난이 없어지면 또다시 나를 버릴 거 아니냐 라는 내용이, 이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너가 우리를 다스릴 자가 되라, 그러면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이에 대해서 확증을 하죠. 만약에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 머리가 되리라 라고 했더니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 약속을 맺게 되죠. 그렇게 약속을 맺은 후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다라는 야리송한 이야기를 하죠. 이를 두고 이제 입다는 좀 협상의 달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사자를 보내서 논쟁을 이어가는데, 입다가 우위를 독점하고 원하는 대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우리 땅을 왜 치러 왔느냐라고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죠. 이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차지하여 했으니 내가 내 땅을 돌려받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부터 쭉 이어가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믿는 신인 그모스가 너에게 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요. 당연한 거겠죠.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한 거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이 암몬 왕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불리한 이야기를 들으니 암몬 왕은 입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을 나오지 않고 입다의 출신과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이는 입다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협상도 잘하고 용사였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왔겠죠. 그러나 철저히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측면에서 사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입다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말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전쟁을 해왔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쫓았던 입다에게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한 거고 결국에는 도움을 청했다가 결국에는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뭐 입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쫓겨났지만 이 쫓겨난 민족에게 뭐 복수는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서 결국엔 지도자로서 돌아오는 뭐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만 성경이 왜 이런 스토리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앞선 내용들을 보면 바로 앞선 등장한 사사 돌라와 야일을 보면 되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왜 하필 근데 입다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물론 입다도 굉장히 짧게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이 긴 내용을 앞서는 한 절에 끝냈던 사사의 소개를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입다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사사라는 존재의 이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생 출신이며 형제와 민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어떤 그런 불량한 자들과 함께 있었던 내용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의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기 전반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사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건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없었고 사실상 이스라엘조차도 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죠.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장관 정도로 용병으로서 좀 싸워주고 넌 다시 네 땅으로 돌아가라 정도였지만 입다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 다스릴 자가 되어온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내용에서 앞선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라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좋은 상황을 만들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 그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자 또 내고자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가 어려울 때 가장 흥행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슈퍼 히어로 영화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유행하는 영화는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이 등장하는 어떤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 거냐면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웅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명하고 우리와는 다르게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려우면 그것도 영웅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어려우면 어떤 뛰어난 누군가 나타나서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개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줄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능력 있고 누구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무언가 좋은 세상이 되려면 누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숨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영웅이 되고자 했는데 요즘 시대는 영웅의 그늘에 숨는 게 최고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나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돼서 어떤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을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긋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 시대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혜택을 누리며 죄송합니다. 꿀을 빻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도 옛날에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돼야지 뭔가 해야지 라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뭘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꿀을 빠는 게 최고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게 비춰지지는 않는지 좀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자들을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떤 빛과 같은 어떤 영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에게 내쫓기고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세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어떤 입다가 개가천선을 해서 영웅이 정말로 영웅이 돼갖고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현실, 그 상황 입다가 불량배들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입다를 부르심으로 그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죠.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아닐 거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을 고쳐달라고 혹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달라고 혹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무언가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고 입다를 세우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입다는 비록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있었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서 이방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죠. 하나님을 이미 알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입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입다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유능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그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 자꾸 우리는 뭔가 상황이 변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뭐 그때 뭔가 이룰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뭔가 나타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 특별하고 뛰어난 누군가가 아니라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와 책임을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 필요한 것은 어떤 영웅이나 위인 아니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주시고자를 바라지만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변화되는 사실 속에 뒤에 숨어서 누군가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때 뒤에 숨어서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시키는 상황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변해야죠. 우리도 함께 해야죠. 우리도 나아가야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더 기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주 앞에 부름받은 나, 때론 초라하고 때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숨고 싶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입다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뭐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너무나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다만 뒤에 숨어서 뒤에 쳐져서 그 어떤 변화와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또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힘을 힘입어 주의 자녀로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